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눈을 통해 뉴스를 보고 성경적인 시각으로 뉴스를 풀어드리는 SOS TV 시사 뉴스입니다. 강병국 목사님 그리고 강명수 편집부장의 해설과 함께하는 시사 뉴스. 오늘도 뉴스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영적 감각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추린 최신 뉴스입니다. 부실저축은행의 매각이 5월 중순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지난달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포럼에서 5월 중 부실저축은행의 매각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아시아경제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추진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우량한 금융자본에 넘기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오사마 빈 라덴 사살에 대한 보복으로 추정되는 테러 단체의 공격이 세계 각지에서 잇따르면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7일과 8일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시에서 탈레반 조직원들이 정부 청사와 경찰서 등을 급습하고 정부군이 반격에 나서면서 최소 2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은 뉴스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해설위원과 함께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2011년 4월 11일 중앙일보에는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그 기사는 짜장면과 초콜릿을 먹었는데 왜 머리가 아프지?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짜장면 데이로 알려진 4월 14일이면 짜장면 판매량이 평소에 두세 배로 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두통 환자도 덩달아 증가한다고 합니다. 2011년 4월 21일 헤럴드 경제지는 한국 어린이들이 서구화된 음식을 선호함에 따라 비만율이 10명당 3명꼴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면 성인의 절반 이상 그리고 어린이의 4분의 1 정도가 비만이나 과다체중 상태로 나와 있는데요. 비만과 과다체중의 수치와 증가 곡선이 패스트푸드 산업의 발전과 또 성장 곡선과 일치한다고 하네요. 네, 인간의 생존에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음식물, 먹거리. 그러나 이제 먹거리는 인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먹거리의 위험성이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해설위원들을 모십니다. 먼저 강명수 편집부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해설을 주시겠습니다. 강명수 편집부장 부탁합니다.
예, 요즘 참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은 참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아프리카에 있는 원숭이들 이야기에서 참 단순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의 밀림 지역에 국립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호텔이 들어섰습니다. 호텔이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쓰레기통에 인간이 먹다 남은 쓰레기가 가득 쌓이게 됐습니다. 냄새를 맡은 많은 원숭이들이 밀림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 찌꺼기들을 늘 먹으면서 한동안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밀림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숭이들이 더 이상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지 않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살이 찌기 시작했죠. 이상한 현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숭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나오고 허리가 굵어지고 이상한 모습들이 됐습니다. 원숭이들의 생활과 먹는 습관이 바뀌자 원숭이들의 행동과 표정과 여러 가지들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원숭이들 사이에 쩔뚝거리는 원숭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허리를 만지는 원숭이도 생겼고 또 눈 주변에 털이 빠지는 원숭이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놀란 그 국립공원 직원들이 그 수의사와 과학자들을 불러서 이 현상에 대한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그 원인의 조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먹는 음식의 찌꺼기를 원숭이가 먹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쓰레기통을 이제 단단하게 덮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때가 돼서 이제 원숭이들이 몰려왔는데 뚜껑이 열리지 않았고 아무리 겉옷하고 실갱이를 했지만은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포기하고 원숭이들이 밀림으로 다시 돌아갔죠. 이제는 높은 나무를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뛰어다녀야 됩니다. 다시 옛날처럼 나무와 나무 사이를 다니면서 바나나를 찾아야 되는 일상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과거의 자기들의 생활로 돌아가면서 발을 저는 원숭이, 비만의 원숭이, 여러 가지 심장이 아파서 헐떡거리던 원숭이, 이런 원숭이들이 사라지고 드디어 밀림에 다시 건강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 이야기는 저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인간이 먹어야 될 것을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먹어라 하고 주신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 다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해진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예, 이렇게 먹어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가 돌아갈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과 또 그 음식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행동 동향,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음식물과 또 음식물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강병국 목사님을 모시고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사님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네. 절제는 self-control입니다.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절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맛, 우리의 혀,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큰 용사라도 이 입맛과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병이 걸려 죽습니다. 성격이 포악해져서 죽습니다. 인내치 못하고 성급하게 되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먹는 것과 우리 마음 상태와 특별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미스하고 타협하고 또한 타락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먹는 것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제가 좀 읽어볼까요? 여기 누가복음 21장 34절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이거 육신적인 부절절 말하는 것이죠. 또 술 취함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임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깜짝 놀라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정말 절망하게 되는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육신적인 부절제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 여기에 열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영어 성경 가운데서 방탕함은 이것은 surfeiting. 그것은 탐식입니다. 탐식. 사실은 먹는 것을 탐하여 먹는 것이죠. 그렇죠? 입맛에 좋은 것, 혀에 알맞는 것, 잘못 길들여진 음식들과 마시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적으로 참 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류 시조 아담과 해와에게 주께서 주신 제일 먼저 주님의 법칙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40일 금식하신 후에 세 번 이제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 그래서 식욕의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먹는 그 식욕의 절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연약하게 살고 죄의 정욕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먹는 것과 우리 육신적인 절제와 우리 영적인 건강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이 정말 우리의 영성에 깊은 관계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모든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좋지 않은 음식은 더 맛있다고요. 우리가 이번 주제를 나누면서 정말 식욕의 절제, 탐식하는 것을 우리가 고치는 그런 습관들을 고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신경과 주민경 교수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두통 환자의 대부분이 MSG, 즉 화학 조미료에 민감한데 짜장면에 다량 함유된 MSG를 섭취하면 뇌의 특정 부위가 흥분되어서 두통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주 교수는 이어서 짜장면뿐만 아니라 치즈나 초콜릿 또 아이스크림 등도 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에 방영된 SBS, MBC TV의 교양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에 출연한 건강 주치의사가 말하기를 뇌까지 공격하는 화학 조미료를 만드는 업체들이 대부분 천연 성분을 강조하면서 자기 회사가 제조한 조미료는 뭐 쇠고기나 무, 멸치, 다시마 그런 천연 재료들을 사용했다고 광고하지만 실제 조미료의 주 원료는 MSG, 즉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 부르죠. 그것이라고 MSG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중국 음식을 먹고 나면 두통이나 구토, 메스꺼움을 호소하고 심한 경우에는 혀가 마비되거나 사망까지 하는 그런 중국 음식 증후군이 해외 토픽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중국 음식 증후군의 범인은 바로 화학 조미료 속에 있었던 MSG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MSG를 많이 먹으면 이것이 신경 조직에 흡수되어서 신경 세포막을 파괴하고요. 많은 양을 섭취하면 뇌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은 뇌의 전두엽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대뇌관문이라는 방어막을 갖추고 있지만은 유아는 대뇌 관문이 발달하지 않아서 극소량만 섭취해도 뇌하수체가 파괴되고 성장과 신진대사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참으로 위험한 물질이 아닐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이 MSG 화학 조미료는 중국 음식뿐만 아니라 어디에 많이 있죠? 인스턴트 푸드, 또 냉동요리, 또 음식점들이나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식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먹거리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켜야 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현세대에 대두되고 있는 이 먹거리와 먹거리의 위험에 관련돼서 또 우리 건강생활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목사님의 해설을 청해서 들어보기로 할까요? 강병국 목사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성경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이 어디를 통해서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도 우리 몸의 일부 아닙니까? 신경세포 조직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의 원래의 그 상 우리를 창조하신 상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감동을 잘 받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건강 생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 건강 법칙에서 많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동물은 먹지 말라. 정한 것을 먹으라. 심지어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이건 구약시대에 그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율법이지. 여러분이시여,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불필요한 것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 때 꼭 거기에 어떻게 해요? 휘발유를 넣어야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내 차는 좋으니까 그 참기름을 넣어야 되겠다. 참기름 넣으면 차가 안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몸에 넣어야 할 양분과 음식물과 마실 것을 따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순종치 않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또 병이 걸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둔화해지고 어둔해져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돼서, 그래서 잘못 말씀을 이해하게 되거나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어디가 거룩하다고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야 할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몸을 잘 다스리고 주의해야 될까요? 주께서 분부하시고 말씀하신 원칙과 그 진리의 기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몸을 위해서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야 되겠습니다. 음식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또 있죠. 그것은 비만입니다. 한겨레 뉴스는 우리나라 초등생 35%가 비만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는데, 비만은 열량 섭취만큼의 운동을 해주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직접적인 원인은 과잉 열량의 대표인 고지방 패스트푸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6살에서 사춘기 이전 어린이들의 성장을 조사해 본 결과 키는 3 내지 5cm가 커지고 몸무게도 3에서 5kg 늘어났지만 오히려 체력은 약해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장기적으로 그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을 경우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겨레신문 1999년 3월 2일자에는 패스트푸드를 만드는 음식점에서 파는 햄버거와 피자 등에서 다이옥신 아시죠? 다이옥신류가 1.27 픽토그램 검출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환경 호르몬인데 단 1g만으로도 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일 정도로 맹독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햄버거에 있는 다이옥신 환경 호르몬 검출에 대한 말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햄버거의 내용물이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 먹거리 심각하죠. 자, 그럼 여기서 강명수 편집부장의 해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명수 편집부장님.
예,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하면은 제가 좀 지나친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요? 아마 한 20년 전쯤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뭐 사람들에게 이상한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의학은 우리 먹는 것과 성격을 연결시켜서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영국에서 최근에 나온 그 의학 잡지에 실린 논문에는 아프리카의 그 두 족속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 주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먹는 음식과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드러난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아프리카에 두 족속이 있었습니다. 한 족속은 마사이족이고 다른 족속은 키키우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사이족은 육식을 주로 하는 족속이었고 돼지의 피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많이 섭취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해서 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키키우족이라고 있었는데 그 족속은 채식을 주로 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일이 많았는데 전쟁을 하거나 싸우면은 항상 마사이족이 이기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키키우족이 어느 날 모여서 작전을 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사이족을 이길 수 있을까? 그 결과는 우리도 마사이족처럼 먹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마사이족처럼 먹었습니다. 육식을 주로 하고 지방과 피를 먹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이렇게 먹으면서 이들이 성격이 나빠지고 강해지고 잔인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가면서 결국은 이 키키우족이 아프리카에서 마우마우라고 불리우는 살인마 집단까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마사이족을 완전히 누르고 없애버렸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이 영국 의학 잡지에 실린 이 논문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사실들을 볼 때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성격과 성품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로 그 식품으로 결국은 우리의 살이 되고 뼈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다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과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 더 예증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영양학자 아나카민은 다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복역하고 있는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바꿔보았습니다. 그들의 음식을 모든 지방과 지나친 당분을 제거하고 아주 단순하게 차려진 채식 음식으로 그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통밀빵과 야채들 말이죠. 일정 기간 이렇게 음식을 제공했더니 그 범죄를 지은 청소년들이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그 복역 생활에 모범수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좋은 결과를 가졌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인가요? 음식물이 우리의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해부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인간의 인체가 과연 채식에 합당한 인체 조직인가 아니면 육식에 합당한 인체 조직인가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구했습니다. 인간의 인체 구조, 치아 구조, 내장이 어느 초식동물에 가까운가, 육식동물에 가까운가를 연구했더니 인간의 육체 구조, 이 몸의 구조는, 치아의 구조는 초식동물과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결국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말씀이 현대에 이르러 드디어 과학으로 입증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그 대답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우리의 성품까지 형성한다는 그런 참 좋은 해설이었는데 특별히 자녀를 가지신 어머니들께서는 아이들의 성품을 잘 형성하시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월간 아틀란틱의 기자 에릭 슐러스라는 사람이 지난 3년 동안 맥도날드 햄버거를 중심으로 패스트푸드 제국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미국 곳곳과 유럽과 아시아를 누비면서 자신이 직접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드를 먹으면서 철저한 현장 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서 가장 뛰어난 패스트푸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정말 그 보고서에 나타난 패스트푸드의 해로움은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해로운 것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패스트푸드에 많이 쓰는 그 조미료 또 정제된 소금과 설탕에는 우리 뼈속에 있는 인산, 인을 많이 다 빼내요. 그리고 인이 나올 때 우리 뼈에 있는 칼슘도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런 조사 결과 있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자녀들에게 먹이는 거 또 우리가 먹는 거 특별히 많이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와 그 실험에 의하면은 어린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 청량 음료수 있죠? 콜라나 사이다. 콜라의 그 치아에 우리의 치아 이를 담궈 놨을 때 하룻밤 지났을 때 그 이가 다 사갔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려면 선별된 건강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영적인 생활과 음식물과 어떻게 또 관련이 있는지 그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강병국 목사님을 모시고 잠깐 더 그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 음식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큰 징조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탐식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먹고 마시는 데 대한 일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과 지력을 또 깨닫는 입장을 둔하게 만들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을 위해서 깨닫거나 아니면 징조들을 알아보거나 준비하는 일에 실패하도록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꼭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몸과 영혼은 분리되기 때문에 아무리 먹고 마셔도 영혼에겐 지장을 두지 않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몸과 영혼이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말씀하기를 범죄한 영혼은 죽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몸만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불에 던져서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영혼도 멸하신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 영혼은 불멸이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교의 철학과 사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과 영혼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자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과 우리가 운동하고 지내는 모든 육신적인 건강과 우리 영혼의 건강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창세기 1장에 여기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여기 2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먹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며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음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나무에서 나는 열매, 곡식류들, 나무에서 나는 또 견과류들, 또 채소들, 풀들이 아니라 각종 채소들입니다. 그렇죠? 씨를 맺는 그런 채소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주님의 명령대로 따라 사는 것이 영생의 길이고 행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어기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먹거리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탐욕, 탐심, 탐식을 이기고 또 우리가 건강 음식을 먹어서 우리의 성품을 잘 형성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깨어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무리가 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준비하되 특별히 음식물에 신경을 써야 할 때라는 좋은 말씀을 주셨죠. 두 해설위원들의 좋은 해설을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마음속에 결심하셨습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 무엇을 먹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을 잘 보호해야 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영적으로 예민한 식별력과 영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선별하여 또 어떻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을까 많이 연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